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그 양심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의 외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신의 마음에서 과연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노력과 희생과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말해줄 수 있고 증거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도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는 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실패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것, 다른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악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내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을 향하여 이 일을 실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던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신들의 과거에 자기들의 선조들에게 행한 이 악한 일에 대하여 징벌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사사롭게 행하는 전쟁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하였습니까? 1장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치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였습니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면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진멸하였지만 그들의 왕은 그가 사로잡고 자기의 소유로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소와 양과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진멸치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진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을 향하여서 진노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을 향하여서 심히 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삼아 후회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것을 사무엘이 이렇게 해석해서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 중요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에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근심하였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뜻을 돌이켜서 사울을 위하여 용서를 베푸실까 그가 밤새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향하여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불순종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왕 사울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자기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불순종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겨서 아말렉을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전쟁의 전리품처럼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았는데 그걸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자 하였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소와 양으로 제사하는 것을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일들을 벌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성공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치 사울처럼 외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업적으로 그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꽃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순종의 문제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여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사울과 같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은 투쟁하고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자기 육신과 싸우고 있는가? 이 세상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삶에서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를 생각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시면 그의 처음은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불행하고 비참했는데 그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그가 하나님께 더 자기의 실패를 인식할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는 그와 같은 고집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때 선지자들 사이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난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장애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그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물질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취미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기울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종교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였다면 겉으로는 교회의 모든 제도에 그가 잘 따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삶에서는 순종의 모습이 없고 항상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은 반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반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외적인 것들에서는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와 같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습니까?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데 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온통 죄악된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이 죄악된 내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기꺼이 자기의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의지가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려는 명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마지 못하여 순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불순종의 영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실천할 때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올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을 섭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세상의 어떤 대상들에게 위임하시고 자신의 대리 통치자들로 그를 세우시고 그 통치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행위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1차적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와 같은 첫 번째 권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외적인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는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뒤지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보다도 지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판단력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부모에게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1차적으로 부모를 통하여 행사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그와 같은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 6장 1절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성도들은 먼저 부모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모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그 권위를 부여한 두 번째 영역은 법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합법적인 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법이 정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는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는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왕이나 모든 방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 권력자들이 포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국가와 학교와 사회의 질서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권위를 존중하고 신실한 시민으로서 순종의 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성숙하고 선량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외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되 아주 독특한 시민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에 대항하고 권위를 거스리는 그와 같은 말과 행동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세자들,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의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 대리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실함을 부모에 대한 순종과 선량한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모나 국가나 학교나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는 그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16세기에 1700년대의 청교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국교도라든가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이 위정자들은 이 청교도들의 그와 같은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랑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랑령이 무엇입니까? 주일날에 너희들은 나와서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연극을 보고 오락을 즐기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들은 국가가 그렇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주일에 스포츠를 즐기고 오락을 행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에 거부한 결과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받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국가에서 선량한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순종을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의 삶에 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명령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부당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극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힘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를 받드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드러냈는가 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기의 이 하늘의 영광을 감추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한결같이 순종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법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성전에 세금 받는 자들이 와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베드로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세금을 내게 했는데 가서 물고기를 낚을 때 그 입에 한 세겔이 나왔고 그 한 세겔을 베드로와 자신을 위해서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그 사회에서 얼마나 선량한 시민으로서 법을 존중하는 분이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인지 아셨고 그것이 자신의 육체로 감당하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우리의 마다들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많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수고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 행할 때에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비록 그 마음의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희생의 대가가 수반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에 자신이 희생하는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은 얼마나 놀라운 것들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에서 힘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